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이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자기 고향을 향해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척들이나 이 가족들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좋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때가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주변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 이런 좋은 교회가 있더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 가족들,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역대기하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셔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왕국이 진행됐고,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왕국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는 계속 전쟁과 또 반목을 일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BC 875년에서 835년까지 약 40년 가까이는 두 국가가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오늘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메모를 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만 일삼는 그런 나라였죠. 그 나라와 이렇게 화친을 맺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화친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 화친의 결과로 이제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아달랴라는 사람과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메모를 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호람 왕과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이 아주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폭정을 하면서 다윗의 모든 왕가를, 왕의 씨를 다 멸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 요아스 왕은 바로 그 시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7세더라. 자, 7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자, 그러면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7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나,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역대기하 2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11절이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었더라. 자, 아하시아는 또 누구냐? 메모하고 계시죠? 네. 화친을 했던 요호사밧, 그리고 화친의 결과로 요호람 왕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요호사밧. 다섯 번째 왕이요? 요호람. 여섯 번째 왕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메모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맞죠? 요람과 그 아달랴의 자식이 아하시아였으니까요. 이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대요. 굉장히 어색하죠?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뭐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면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통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인물들입니다. 바로 그 악한 부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곱게 죽지 못하죠.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딸인 입장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 울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바알을 섬기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구나. 아마 분노가 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자기 남편 요호람 왕은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요호람 왕을 통해서 또 바알 통치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요호람 왕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이런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자,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처참하게 죽었죠. 자기 남편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질병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또 어떻게 되냐? 아들은 아하시아였는데요. 아하시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심판자로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이렇게 되니까 아달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마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바알 통치 국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님 섬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부모님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자기 아들까지 죽었죠. 자, 이렇게 되니 분노가, 원망이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22장 10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 유다의 집에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없애려고 했는가? 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제 그 씨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때 되어서 어때요?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앞에 한 장 가보실래요? 역대하 2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자,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요호람, 21장 4절 보시면, 요호람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 왕국을 얻은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모든 형제를, 형제와 또 이스라엘 통치자들 중에 여러 명을 칼로 죽였더라. 굉장히 악하죠. 자, 그리고 또 뒤로 잠깐 넘겨보시면은 역대하 2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렇게 악한 짓을 여호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과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역대기하 21장 17절을 봐보세요. 17절에 후반부를 봐보세요. 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결코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결국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다윗의 왕가를 찾고 제거하고 아예 뿌리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왕가가 굳게 세워지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역대기하 22장 12절을 봐보세요. 그가 역대기하 22장 12절이요. 그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아달랴가 폭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달랴는 다윗의 시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유다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여왕이었어요. 폭정을 한 여왕.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내가 네 왕국을 영원토록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아달랴가 폭정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아,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제가 그렇거든요. 이런 경험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탄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결코 헛되이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늘 방법이 있으십니다. 늘 선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역대기하 22장 11절 봐보세요. 아까 읽었다 말았는데요. 22장 11절이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두었더라. 이처럼 요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밧이 그녀는 아시아의 누이였더라. 아달랴로부터 그를 숨겼으므로 그녀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이냐면 아달랴의 딸이었거든요. 아까 아달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별로 착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악한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이 지금 뭐 했냐면은 요아스를 살려줬어요. 굉장히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입니다. 분명히 자기 어머니가 폭정을 하고 있는 기간 가운데 요사바시 조금 마음만 달리 먹었으면은 아,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왕이니까 조금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딸이었지만 이 사람을 선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을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6살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요. 요아스가 6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서도 요아스를 지켜주셨습니다.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을 정리를 해보면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죠. 폭정 가운데 다윗의 모든 왕가가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될 수 있게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폭정을, 이제 반정을 꾀하는 거예요. 쿠데타 같은 거요. 그러니까 분명히 폭정을 하고 있는 아달랴 통치 밑에서 이렇게 요아다가 제사장 요아다가 요아스 왕을 정말 정식적인 왕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반정을 꾀한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왕과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요아스가 정식적으로 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준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이제 또 성전 밖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바알 이런 제사장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도와준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본문 24장인데요. 2절의 말씀 보세요. 역대기하 24장 2절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요아스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며. 그래요. 여호야다가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요아스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아다가 있을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대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니까 요아스가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을 품고 참 좋은 일이죠. 바알의 통치국가 아달랴가 6년 동안 했지만 그때 많이 망가졌거든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4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 과정이 나오죠. 주의 집을 쭉 보수하고 이제 14절에 보시니까 후반부에요. 요아다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의 집에서 항상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요아다 제사장은 어떤 인물이나 첫 번째 어린 시절에 자기 생명을 지켜준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두 번째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내걸고 반정을 이끌어서 성공으로 이렇게 이끌어줬던 인물이에요. 또한 바알 종교 지도자였던 맛단을 죽입니다. 2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맛단을 죽이고 성전을 보수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협력을 또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아다가 24장 15절을 봐보세요. 130세까지 삽니다. 굉장히 장수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장수의 복도 받고 분명히 이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16절에 보시면 역대기 24장 16절에 다윗의 도시에 왕들 가운데 묻혔대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요아다 제사장 요아다는 요아스 왕에게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너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어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멘토같이 역할을 해줬을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 감사하십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 올바른 성경, 없음이 없는, 빠짐이 없는 올바른 성경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면서까지 이 성경을 보존해줬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성경이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런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도 어땠어요? 멘토같이 삶으로 보여준 좋은 어떤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어때야 했을까요? 당연히 더 잘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17절 말씀부터 볼게요. 역대기하 24장 17절입니다. 이제 요에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뭐 나쁜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작은 집과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이 범법으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의 신앙의 멘토였던 요에다 제사장이 죽었다고 순식간에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 뭘 했냐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는 이 원인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동안은 이제 요아에다가 있을 동안에는 아무래도 좀 눌렸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도 항상 요아에다의 눈치를 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아에다가 나이가 차서 죽게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깐 같이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합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이 교만한 마음이 든 생체로 하나님이 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아스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하 2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시리아 왕을 이용해서 이 요아스 왕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2장에도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보수한 일이었죠. 그런데 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수했던 성전의 보수물을 줘버립니다. 이 믿음이 참 이게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어쩌면은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은 주변 대신들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한, 우리 학생들도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가시밭, 돌밭 같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겸손하고 제사장 요아에다가 있을 때에는 겸손하게 어쨌든 그 지도에 요아에다 제사장이 지도해 주는 대로 잘 따랐을 거예요. 성전 보수한 일? 나쁜 일 아니죠. 선한 일이었죠.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즉시 실족하는 게 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요아스 왕에게 고난과 핍박이, 고난 핍박까지는 아니에요. 책망이 왔을 뿐이에요. 자, 어떤 책망이 왔냐면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잊고 다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2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주께서 대항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하셨으므로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시니 아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사람은 책망이 오잖아요. 부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잘 모르다가 누가 옆 사람이, 또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목사님이, 주변의 성도가 아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책망하면 그 사람의 부모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을 봐보세요. 잠언 12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짐승과 같대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주변 성도님이 책망했을 때 내가 듣기 싫어. 막 기분이 나빠져.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내가 짐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잠언 갔으니까요. 잠언 9장을 볼까요? 잠언 9장 9장 8절을 보세요. 잠언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시작.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느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뭐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죠. 책망을 잘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하시네요. 형도님들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계속 찔림이 오고 있죠, 지금. 마지막으로 잠언 6장 가볼까요? 앞에 잠언 6장 23절이요. 잠언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책망은 생명의 길이래요. 책망이 올 때 아,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망 오면은 싫죠. 저도 저희 아내 책망 들을 때 정말 싫더라고요. 또 목사님께 꾸준히 책망 들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사무원이니까 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주변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깨달으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듣기 싫으면 누구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음성이구나. 그리고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렇게 모든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나서서 행동파였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 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아달리의 폭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이 있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뤄 가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저버리는 참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왔던 요아스 왕 어떻게까지 했냐면 본문 가보세요. 24장이요. 역대기 24장. 이렇게 책망이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돌이키기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 역대기 24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더라. 굉장히 배은망덕하죠. 요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요아스 왕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은인의 아들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왕 요아스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어디서 죽였냐면 주의 집 뜰 안에서 죽였어요. 자 23장에 가보시면 23장 14절을 보세요. 역대 앞에 있는 거요. 아무리 아달랴가 이렇게 폭정을 하면서 악하게 굴었어도 사실 이 악한 아달랴를 주의 집 뜰에서 죽이진 않았거든요. 24장 마지막 부분을 봐보세요.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주의 집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 하였더라. 아무리 악해도 주의 집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요아스 왕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교만해서 책망을 듣기 싫어한 짐승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아달랴 폭정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자신이 왕이 되게 해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정을 했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 왕의 신앙의 출발이 어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멘토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었어요. 또한 이 요아스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 23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증언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교육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 교육을 또 받았던 거죠. 그렇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여곡절에 신앙의 풍파를 겪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시죠? 저는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환경이 여러분을 성화된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목사님, 가르치는 교사 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 바른 교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결국 하나님께 어느 날 한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의 모습, 지금의 나의 어떤 것들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를 해야 한대요. 이 수고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 뭐 물질이 많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다시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